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 22일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전격적으로 철수한 북한이 사흘 만에 일부 인력을 복귀시켰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오전 8시경 북측 인력 가운데 일부가 복귀해 연락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 인력은 연락사무소 복귀와 관련해 평소대로 교대 근무차 내려왔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날 오전에 남북 연락대표 간 협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평소처럼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락사무소 철수와 복귀와 관련한 자세한 이유는 북측으로부터 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북측 연락사무소 인력 전원은 상부의 지시라며 간단한 서류 정도만 챙기고 장비 등은 그대로 둔 채 연락사무소에서 전격 철수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측과 러시아의 공모 의혹을 수사했던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어제 하원 법사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검 수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4쪽 분량의 요약본에서 러시아가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지만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와 공모하거나 협력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지 않았지만 무죄임을 밝히지도 않았다며 결론을 유보한 채 법무장관이 결론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바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과 자신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이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확립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가 공개된 뒤 기자들에게 공모도 사법 방해도 없었다며 완전하고 전면적인 무죄 입증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보고서 완전 공개와 함께 바 법무장관의 의회 출석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하는 가운데 미국 함정 두 척이 어제 또다시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올 들어 미 군함이 이 수역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 군함이 타이완 해협에 전개될 때마다 양안 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해군 이지스 구축함인 윌버함과 해안경비대 소속 버설프 경비함이 이날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1일부터 남태평양 3개국 순방 일정에 나선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귀국길에 미국 하와이를 경유할 계획입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어제 처음으로 총선을 실시한 태국에서 개표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투표 당일 밤 잠정 개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특별한 설명 없이 오늘 오후로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선거 당국이 엇갈리는 잠정 결과를 내놓으면서 혼선과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관위가 어젯밤 94%가 개표된 상황에서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친군부 정당인 팔랑 프란차라당이 전체 유효 득표수에서 약 770만 표를 얻어 푸어타이당을 50만 표 차이로 앞섰습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선관위 집계를 인용해 푸어타이당이 지역구 350석 가운데 138석을 확보했으며 빨랑 프라차라당은 56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친나왓 전 총리는 25일 뉴욕타임스 신문 기고문에서 선거당국의 발표 지연과 엇갈리는 집계 결과를 지적하며 이번 선거가 군부의 권력 유지를 위해 부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비난했습니다. 군인 100여 명과 물자를 실은 러시아 군용기 두 대가 베네수엘라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어제 베네수엘라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러시아군이 장비 정비와 훈련,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현재 베네수엘라를 방문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은 러시아가 군사기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장비와 군대를 베네수엘라로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 군 수송기 두 대는 23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외곽에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의 추가 대북 제재를 철회했습니다. 홍콩이 지난해 대북 제재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미국의 확장 억제를 신뢰하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전적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내일 북한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지만 북부지방과 황해도는 새벽까지 한때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1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철회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좋아한다며 새로운 제재가 필요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의 추가 대북 제재를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미 재무부는 현행 대북 제재에 대규모 제재를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면서 나는 오늘 이 추가 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철회를 지시한 제재가 어느 시점에 부과된 것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트위터 내용만 놓고 보면 재무부가 이날 북한에 추가 독자 제재를 가하려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취소된 것으로 보였지만 재무부가 전날 발표한 제재를 오늘 제재로 잘못 올렸을 가능성도 제기됐었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전날 재무부가 한 제재가 아니라 며칠 뒤 예정된 대규모 제재를 취소한 것이라는 당국자의 해명이 언론 보도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인 21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선박회사 두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이자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나온 미 행정부의 첫 대북 독자 제재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를 겨냥한 주의보도 갱신했는데 여기에는 북한 선박과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이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한국과 싱가포르의 항구를 기항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루니스와 같은 한국 선박과 러시아의 탄탈 등 최소 6개 국적의 선박들은 북한과 환적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1일까지 모두 20차례 대북 제재를 단행했지만 이번처럼 공개적으로 제재를 철회한다고 밝힌 건 처음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5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실패에 북한이 깊이 실망했다면서 미국이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취소를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톱다운식 담판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북한과 관련해서 다소 긴 침묵을 이어갔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제재 취소, 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북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고 북한을 달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미국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에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이 전면에 나서서 빅딜 수용을 북한에 압박했고요. 이에 북한은 비핵화 협상 중단과 핵미사일 시험 재개를 위협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네.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미북 관계에서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게 입증된 셈 아닐까요?
맞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볼튼 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것이 최종적인 미국의 대북 협상 원칙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았습니다.
네네.
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침묵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언제든 미북 관계와 비핵화 협상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폼페이오 장관이나 볼튼 보좌관이 강조해왔던 일괄 해결 또는 뭐 제재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북한 문제에서 앞으로도 톱다운식 접근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힌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 여하에 따라 미국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과 여러 차례 친서 교환을 통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그리고 협상 전망 등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갖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결정을 토대로 해서 곧바로 북한과의 어떤 협상 재개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을까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제재 취소를 지시한 트위터 글을 올린 이후 또다시 북한과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북한의 반응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대북 발언을 할지 그리고 볼튼 보좌관을 계속 북한 문제의 전면에 내세울지 여부입니다.
네. 자, 공교롭게도 지난 주말에는 그 볼튼 보좌관의 북한 관련 발언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지난주를 제외하고는 주말마다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네.
이를 통해서 핵무기 외에 미사일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의 전면적인 폐기를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네.
볼튼 보좌관의 이런 요구는 비핵화 협상의 중단을 고려할 것이라는 최선희 외무상 부상의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촉발했습니다.
네. 자, 북한의 반응이 궁금해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기류 변화를 예의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당장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던 앞으로의 제재를 취소한 데 대해서 생색내기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만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가 이미 발표한 제재의 취소를 지시했다면 그 파장은 크게 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북한이 앞으로도 이 새로운 길을 계속 모색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으로 일단 최선희 부상이 위협한 극단적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북한은 대화 복귀든 협상 중단이든 미국의 방향이 좀 더 확실해지기 전에 선제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크게 변한 상황이 하나 있죠. 북한이 그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던 인원을 복귀시켰는데요. 혹시 이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과 관련이 있을까요?
철수 원인이 분명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시 복귀한 배경도 확실치 않습니다.
네네.
다만 북측 인원의 철수가 미 재무부의 제재 발표가 있은 지 몇 시간 뒤에 결정됐고
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철회 지시가 나온 지 이틀 만에 연락사무소 복귀가 이뤄진 점은 주목됩니다.
네.
정확한 배경과는 무관하게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홍콩이 지난해 대북 제재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홍콩이 여전히 확산자들의 표적으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1일 홍콩이 지난해 대북 제재 의심 사례 182건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19 홍콩 정책법 보고서의 제재 이행 관련 항목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2017년에 비해 조사 건수가 2배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회사들의 등록이 취소됐지만 기소된 회사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1992년 제정된 홍콩 정책법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의 정세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제재 이행과 전략적 무역 통제, 확산 차단 관련 우려 등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홍콩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이 지난해 6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과 2321, 2371, 2375, 2397호를 자체 제재 법령에 통합시키고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수단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익명의 위장 회사들이 홍콩을 제재 회피나 미국 수출법을 위반하는 데 이용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법률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홍콩 정부와 연례적으로 만나 확산 차단 대화를 나누며 정책과 절차, 구체적인 사례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자유경제와 세계 최대 한국 가운데 하나라는 홍콩의 입지를 고려하면 홍콩이 여전히 확산자들의 표적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의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한 영내 국가들의 참여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일본과 호주의 전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촉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 허드슨 연구소에서 21일 열린 토론회에서 도쿠치 히데시 전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은 협상이 진행 중이더라도 대북 압박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의 하나로 북한의 불법 선박 환적에 대한 일본의 감시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w is the time to keep pressuring North Korea. You know, from that point of view, any effort to keep pressuring.
지금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때이며 이런 관점에서 압박을 지속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히데시 전 심의관은 이어 일본은 미국, 호주와 뉴질랜드 등 영내 국가들과 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일본은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행위를 단속하는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Japan is threatened by North Korea. Very simply put. You know, so Japan has every reason to collaborate.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일본이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과 협력하는 건 당연하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북한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기 위해 영국의 호위함인 서덜랜드호와 아르길호, 상륙함인 알비온호가 지난해 일본에 파견됐으며 올해는 호위함 몬트로스호가 일본 근해에 배치됐습니다. 또 프랑스의 초계기 펠콘 200과 호위함 방데미에르함도 올해 봄까지 일본에 파견돼 감시 정찰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존 리 전 호주 국방장관 안보보좌관은 호주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호주는 북한 불법 환적 감시를 위한 동남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 focus will be trying to persuade and help Southeast Asians better enforce sanctions because
동남아 국가나 기업을 통해 제재망에 구멍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동남아 국가들을 설득하고 돕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호주는 미국과 일본,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6개 나라와 함께 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파견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미국의 확장 억제를 신뢰하고 주한미군의 역할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세 이상과 40대 이하 젊은 남성일수록 주한미군의 역할을 더 신뢰했고 30, 40대 여성은 미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민간단체인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외교협회가 한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조사해 최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두 단체는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5%가 주한미군을 신뢰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63.1%는 주한미군이 현재 규모로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고 67.3%는 미국의 확장 억제를 신뢰했습니다. 이어 60.3%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제임스 김 연구원은 지난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관계가 크게 완화됐음에도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는 여전히 높다는 게 이번 조사의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그 지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동맹에 대한 인식도 되게 견고하다는 것.
주한미군 신뢰도는 특히 보수와 중도, 진보 등 모든 이념 성향에서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고 보수층에서 81.3%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남성들의 주한미군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었습니다. 20대 남성은 70.9%, 30대 남성은 78.4%가 주한미군을 신뢰했고 60살 이상의 남성은 72.5%가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복합적인 이유를 지적합니다. 일부는 북한 정권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을 군대에서 경험한 젊은 남성일수록 국가안보를 중시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역할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단체의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은 한국에서 20, 30대는 실용주의, 40, 50대는 이념 성향이 짙기 때문에 주한미군 신뢰도에 대한 차이는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40, 50대가 소위 말하는 이념한 세대거든요. 그때 대학가에서 반미운동이 많이 있었고 그 여파가 그 뒤에 전교조 운동으로 해서 지금 40대까지 이어져요. 그때 40대와 50대가 우리나라의 이념 스펙트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반미 성향이 강한 세대예요. 오히려 이제 30대에서 20대로 내려오면서부터는 그때 활동하던 사람들이 이제 시니어가 되면서 그런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퇴색되고 그래서 이념 성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대가 30대, 20대예요. 실용적인 세대고
60대 이상은 전통적으로 미한 동맹을 중시하는 친미 성향이기 때문에 비율이 높고 중간에 40, 50대가 주한미군에 가장 박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란 겁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이런 이념적인 차이와 북한 정권의 위협 감소에도 불구하고 60% 이상이 주한미군을 신뢰하는 건 주한미군이 심리적인 안정 제공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여전히 군사적 긴장 해소와 신뢰 구축 과정에서 한국인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도 방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한국인들에게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여러 주둔기지 문제가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이전으로 해소됐고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는 것도 긍정적 요소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성과 연령을 통틀어 40대 여성들 사이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불신이 가장 높게 나타나 관심을 끌었습니다. 40대 여성 중 주한미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6.8%로 과반을 넘었고 30대 여성도 47.2%만 주한미군을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제임스 김 위원은 사회적 사안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진보적이란 여러 조사 결과가 주한미군에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여성들이 약간 더 진보적이에요. 그 남성들보다. 그래서 이게 이데올로기, 이념, 성향의 성향 자체가 여기에 방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김지훈 박사가 전에 했던 연구 중에서 여성들이 여성들 20대, 30대가 남성들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다라는 결과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념 성향의 차이점 아닌가.
출산과 보육, 교육, 기회균등, 낙태, 동성결혼 등 한국 내 사회적 쟁점들에 대해 20, 30대 여성은 보다 진보적, 남성은 보수적 성향을 더 갖는 흐름이 주한미군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는 수십 가지 정책과 사회적 사안마다 개인별 견해가 다양하게 나타나기보다 지지 이념에 따라 집단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념이 같으면 무조건 따라가는 경향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합니다. 김 의원은 이런 현상은 북한 정권의 위협과는 별개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했을 당시에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여성들이 훨씬 더 위협인식이 높아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훨씬 더 겁을 많이 내고 더 걱정을 많이 해요. 남성들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주한미군의 가치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전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가 꼭 연관되어 있지만은 않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편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도는 여전히 높았지만 지난 5년과 비교하면 지지율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3년에서 17년까지는 80% 안팎의 지지율을 보였지만 작년엔 76.3%, 올해는 67.7%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43.5%로 과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예정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39.6%, 전환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31.5%, 전환 계획을 아예 폐기해야 한다는 응답은 10.5%에 달했습니다. 전작권이 예정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은 한국의 주권, 한미동맹 의존도 줄이기, 자주국방 능력의 강화 등을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반면 시기를 연기하거나 폐기를 지지한 응답자들은 한국군이 자주국방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해서 또는 북한 정권의 안보 위협이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제임스 김 위원은 이번 조사가 1월에 실시됐기 때문에 지난 2월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고 앞으로 있을 추가 협상에 따라 주한미군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 여러 위험 요인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한국 내 여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미동맹을 통해 얻는 혜택을 명확히 이해하면서 동맹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일 등 정세 변화를 고려한 동맹의 비전을 양국이 더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북한에서 기름값 급등세가 23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불법 해상 환적으로 몰래 석유를 들여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마저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에너지난의 배경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본격적인 기름값 폭등세는 2017년 9월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그해 9월 3일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석유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대북 제재 결의 2375를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11월 29일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에서 중국의 대북 석유 공급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The major supplier of that oil is China.
북한이 사실상 핵무력을 완성하자 중국도 대북 석유 공급 제한에 찬성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서 원유 공급을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하고 휘발유 등 정제품 공급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묶었습니다. 북한 경제가 돌아가려면 900만 배럴가량의 기름이 필요한데 50%가량이 줄어든 겁니다. 중국이 대북 송유관 꼭지를 잠그자 평양의 기름값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4월만 하더라도 평양 시내 연유 판매소에서 킬로그램당 6천 원 선이었던 휘발유 가격은 12월 말에는 2만 원으로 3배 이상 뛰었습니다. 또 평양에는 문을 닫은 연유 판매소가 생겨났고 장마당 상인들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동안 장마당 상인들은 서비차 등 자체 수송망으로 물자를 운반했는데 기름값이 오른 데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화물 수송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경술 박사입니다.
저쪽 뭐 나진에서 수입한 물동량들이 뭐 평양이나 평성 쪽으로 이동을 하고 또 신의주나 산동 쪽에서 수입된 물동량들이 나진까지 가고 하는데 그전에는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제재가 이행되면서 석유 공급 자체가 줄고 제재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서 당국에서도 사적 수송수단의 운영을 제한하고 하면서 그런 사적 수송 시스템 자체가 한동안 제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국면이었어요.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북한은 20여 척의 유조선을 동원해 불법 해상 환적에 나섰습니다. 환적이란 남의 눈을 피해 몰래 화물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하는데 북한이 동중국 등지에서 외국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밀수하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월에서 8월 사이 최소 148회에 걸쳐 선박 간 환적으로 기름을 수입했습니다. 이런 환적을 통해 최소 83만 배럴에서 최대 227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관련국의 감시가 강화되자 북한의 환적 수법도 한층 교묘해졌습니다. 북한 선박과 상대편 선박이 이름을 바꾸는 것은 기본이고 자신의 위치를 감추기 위해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아예 꺼놓고 운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선박의 국제해사기구 등록번호를 조작해 선적을 이중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북한 선박은 동중국해와 서해에서 환적을 할 경우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중국판 카카오톡에 해당되는 위챗을 사용해 암호를 주고받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불법 해상 환적에 의존해 기름을 들여오다 보니 환적 여부에 따라 북한 내부의 기름값이 오르고 내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박사입니다.
2018년 8월까지는 비교적 휘발유 가격이 8월경에는 특히 높지 않았어요. 3월경에 12,000원 뭐 하다가 그러다 그것이 하다가 6월 하순경부터는 9,800원 9,900원 이렇게 만 원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8월 하순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서 작년 연말 뭐 11월, 12월 가격인데 그때는 15,400원까지 올라 있었어요. 2018년 하반기로 갈수록 이 환적이 좀 어려워졌거나 환적량이 공급이 좀 줄거나 그런 정황인 것 같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 환적을 통해 상당량의 기름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휘발유와 디젤유 같은 정제유만을 놓고 보면 당초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정제유 수요를 500만 배럴로 보고 이를 90%가량 줄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합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를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해의 경우 1월에서 8월 중 환적을 통해 최대 227만 배럴을 들여온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여기에 합법적 수입분 50만 배럴과 9월부터 넉 달간 추가로 100만 배럴을 들여왔다고 가정하면 377만 배럴을 들여온 셈입니다. 이는 버틸 만한 수준은 된다고 김경술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8월까지 227만 배럴이면은 제법 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연간 500만 배럴 정도 수입한다고 보고 있었던 건데 그중에 환적으로 227만 배럴 그리고 수입 허용된 것이 50만 배럴 그렇게 되면은 그 양 가지고 8월까지 버티는 데에는 뭐 큰 무리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전문가들은 환적을 통한 북한의 기름 수입이 가뜩이나 빡빡한 외화 사정을 한층 어렵게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환적을 위해 얼마나 외화를 사용했는지는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유 1배럴당 현 국제유가인 60달러씩 지불했다고 가정하면 북한은 지난해 환적에 1억 8천만 달러 이상을 사용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과거 미 국가정보국에서 북한을 담당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환적으로 기름을 들여오느라 2, 3억 달러를 썼을 공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주로 휘발유 같은 정제유를 들여오는데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What they're importing is high-value gasoline and some diesel.
석탄을 비롯한 광물 수출이 제대로 될 경우 이 정도 외화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은 제재 이전에는 광물 수출을 통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를 통해 광물 수출과 무기 수출, 해외 노동자 파견, 인가공 등 북한의 모든 웨어버리 수단을 차단했습니다. 따라서 환적이 북한의 외환난을 한층 가중시켰을 것이라고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년간 환적 등을 통해 그럭저럭 버텨왔지만 갈수록 국제사회 대북 제재는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워싱턴 조야에서는 민주당 공화당을 막론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최근 VOA에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돕는 개인과 기관에 대해 3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최근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감시하기 위해 해안 경비대 소속 함정인 버솔프 경비함을 한반도 인근에 파견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인 건 대북 제재라며 선박 간 환적을 못하게 더욱 옥죄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의 데레사 메이 총리는 지난 1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압박을 위해 호위함 몬트로스호를 일본에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This will help us to enforce sanctions against the DPRK as part of our joint determination. 또 프랑스도 3월 중순부터 초계기와 호위함을 파견해 북한의 불법 환적 감시 정찰 활동에 참여합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그리고 캐나다 등 7개국 함정과 초계기가 한반도 인근과 동중국해에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날로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수뇌부가 어떤 전략적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인가요?
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가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했는데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밝힌 특검 보고서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반응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 24일 실시된 태국 총선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은 미국 국내 소식부터 보죠. 자,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이끌어온 로버트 뮬러 특급 특별검사 지난 22일에 트럼프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제 주요 내용이 다 알려졌습니다.
네, 바 장관이 24일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4쪽 분량의 서한을 연방 의회에 보냈는데요. 네. 이에 따르면 뮬러 특검은 트럼프 캠프나 트럼프 캠프와 관련된 어떤 사람이 지난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러시아 정부와 공모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사법 방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네. 자, 이 특검 조사의 핵심은 러시아 공모 의혹 그리고 이에 따른 사법 방해 의혹인데요. 먼저 이 러시아 공모 의혹 문제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2016년 대선 당시에 러시아와 연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거를 도와주겠다면서 여러 차례 트럼프 캠프 측에 제안했는데요.
네네.
하지만 양측이 실제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예.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러시아가 지난 대선에 개입한 점은 확실하다 이렇게 견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특검 특검팀이 러시아인들을 기소하기도 했고요.
네, 맞습니다. 예, 러시아 정보 요원 등 러시아인 25명, 러시아 기관 3곳을 기소했습니다.
네.
아, 뮬러 특검은 또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선거 대책 본부장과 마이크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지낸 마이클 코원 씨 등 이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도 기소했는데요. 이 러시아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없습니다.
네.
아, 금융 사기, 세금 사기, 위증 등 모두 개인적 혐의였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가 됐던 것도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수사를 방해했느냐 이 점이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뮬러 특검이 결론을 유보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바 법무장관에 따르면은요, 뮬러 특검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무죄라고 밝히지도 않았는데요. 이에 대한 판단을 바 법무장관과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네.
아, 바 장관이 24일 연방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어떻게 그래서 이런 결론이 도달한 건가요?
예, 사법 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은요, 합리적인 의심의 범위를 넘어서 불순한 의도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예.
그럴 수 없었다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 방침으로 알려졌는데요. 바 장관은 이와는 관계가 없다면서 또 선을 걷습니다.
네네.
또 바 장관은 뮬러 특검 조사와 관련해 추가 기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뮬러 특검이 임명된 게 지난 2017년 5월이었는데요. 그 당시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예,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이끌었던 제임스 코미 당시 연방수사국 국장이 해임된 후에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임명됐는데요.
예.
당시 백악관은 코미 FBI 국장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다라고 해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 언론에서 코미 국장을 해임할 때 러시아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해서 논란이 일면서 특검이 임명된 겁니다.
네. 뮬러 특검 그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바 장관이 연방의회에 보낸 서한에서요. 거의 2년 동안에 걸친 수사 기간에 뮬러 특검이 검사 19명, FBI 요원 40명을 동원해서 한 500명의 증인을 인터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2,800건의 소환장을 보냈고 500건의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조사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측의 거부로 대면 조사는 하지 않았고 서면 조사로 대신했습니다.
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뮬러 특검 보고서의 주요 내용 이후에 반응을 좀 살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네, 24일 바 장관의 의회 보고서 내용이 알려진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 단문타 사이트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공모는 없었고 사법 방해도 없었다면서 완전하고 전적인 무죄 입증이라고 말했습니다.
네네.
이 플로리다에서 주말을 보낸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역시 성명을 내고 특검이 어떤 공모나 사법 방해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죠. 공화당 쪽 반응을 좀 볼까요?
네, 상원 법사위원장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24일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뮬러 특검 팀이 러시아와 관련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조사했다라고 칭찬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라고 말했습니다.
네.
메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는 바 장관이 의회에 보낸 서한은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의심의 여지도 없이 보여준다면서 환영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또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24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바 장관의 서한은 답을 주기보다 더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면서 이 전체 보고서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네네.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뮬러 특검이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점을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바 법무장관을 청문회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들러 법사위원장은 가까운 장래에 바 장관을 부르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보고서 전체 내용과 관련 증거를 공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러 민주당 대선 후보는 바 장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뽑은 사람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보고서 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펠로시 하원 의장과 슈머 상원 대표 역시 바 장관은 중립적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지도부가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죠?
네,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지적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 장관을 지명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또 앞서 바 장관이 지명받기 전에 이 특검 수사에 부정적인 입장, 또 현직 대통령 기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특검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바 장관은 어떻게 할 계획일까요?
기밀 내용을 가린 채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 기밀 분류 문제는 또 뮬러 특검에게 맡겼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특검 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이 투명성 문제,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회 조사 등 이 러시아 스캔들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태국 총선 소식 보겠습니다.
네, 24일 태국에서 군부 집권 5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됐습니다. 하원 500석 가운데 350석을 뽑고요. 나머지 150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데요. 이 시간 현재 아직 어느 정당도 확실히 앞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국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발표가 지연되면서 이 부정선거 논란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24일 투표가 실시됐다면은 지금 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될 시각인데요.
예, 한 95%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네.
이 태국 선관위가 25일 푸어타이당이 350석 가운데 137석을 차지했고 팔랑프라라차라당이 97석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 당초 태국 선관위가 24일 밤 늦게 90% 이상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푸어타이당이 약 7,200만 표, 팔랑프라라차당이 7,700만 표를 얻으면서 앞서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푸어타이당이라고 하면 그 탁신 친나와 전 총리 계열의 정당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쿠데타로 실각한 탁신 친나와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네.
지난 2001년 이후 선거에서 모두 승리한 당입니다.
네.
태국의 이번 총선은 지난 2011년 이후 8년 만에 열리는 총선인데다가 군부 집권 5년 만에 처음 열리는 총선이라서 이 태국이 군사 정권을 마감하고 민주 정권을 수립하게 될지 국내외 많은 관심이 주목됐습니다.
네. 그런데 당초 예상보다 투표율이 좀 낮았다고요?
예, 이번 총선의 유권자가 약 5,200만 명에 달하는데요. 애초 투표 전에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투표율이 80%를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정작 투표 당일 한 3,521만 명 정도가 참여하면서 64% 정도에 그치면서 원래 예상했던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의심스럽다는 건가요?
네, 이 사전에 나타났던 투표 열기나 총선 당일 투표장에서 보였던 긴 줄 등을 볼 때 이렇게 낮은 투표율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네네.
또 무효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투표 결과 조작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전체 투표 중에 한 5.6%가 무효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선관위는 이 각 언론사나 시민사회 대표들로부터 이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여러 매체에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해외에 거주하는 태국 유권자들의 표도 지금 제대로 집계가 안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태국 유권자 1,500표가 아예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온라인에는 선관위가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글들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와 관련해서 시민단체인 태국 헌법수호협회 측은요, 이 선관위에 뉴질랜드 해외 투표를 개표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총선 무효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각 당에서는 지금 상황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 푸어타이당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총선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품탐 외차이 야차이 푸어타이당 사무총장이 25일 기자회견에서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모든 사람들은 국민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반면 또 다른 야당인 퓨처포워드당은 일부 선거구에서 부정선거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어느 정당도 압승을 거두지 못하면서 연정을 구성할 가능성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태국도 그 하원 상원 양당 체제로 돼 있죠?
네, 이 총선을 통해서 구성되는 하원이 500석, 상원이 250석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원은 500석 가운데 350석을 직접 선거로 뽑고 네. 나머지 150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례대표고요. 상원은 250석 전체를 군부가 지명합니다.
네. 네.
예, 태국 선관위는 의석 산정 결과가 복잡하다면서 비례대표 의석 수 발표는 주 후반인 29일로 연기했습니다.
네. 방식은 민주주의 방식인데 군부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과반을 차지하려면은 376석이 필요한데요. 군부 지지 세력이 이미 상원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푸어타이당을 비롯한 야권이 정권 교체를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집권 정부에게 유리한 국면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프라유찬 오차 총리가 다시 총리직에 도전했는데요. 이 프라유 총리는 자신이 이번 선거에 이기면 군정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되돌려놓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네네. 앞서 다른 야당이 찬우차 총리를 맞설 강력한 후보감을 또 내놨다는 이런 소식도 있었잖아요.
예, 또 다른 친탁신계 정당이 마하 왓지랄롱권 국왕의 누나죠. 우본라타나 라차카이냐 공주를 총리 후보로 추대됐는데요. 네. 하지만 국왕이 나서서 이 후보를 불허했고요. 해당 정당은 해산됐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장영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북부지방은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고 희천은 오전 한때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4도, 낮 기온 14도, 남포 아침에는 3도, 낮에 14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은 14도, 중강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에는 10도, 강계 아침 최저 0도, 낮 기온은 영상 14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오전에 구름 많다가 점차 구름 걷힙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 낮 최고 15도. 개성 오전 한때 비 내립니다. 아침 최저 4도, 낮에는 1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또 사리원은 아침에는 4도, 낮 기온은 16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은 오전부터 나머지 지역은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장진 평강 지역 오전 한때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립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3도, 낮 최고 18도. 해산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6도. 원산 아침에는 7도, 낮에는 16도. 청진 지역은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은 11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12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12도, 낮 기온은 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과 서해상 모두 구름 점차 많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3월 25일 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언급한 제재가 기존의 제재가 아니라 새롭게 발표될 제재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이전에 가해진 제재는 그대로 있다며 그들은 매우 강력한 제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추가 제재를 더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것이며 그 외에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전에도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한다며 그들은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싶어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길 원한다고 샌더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미 재무부는 현행 대북 제재에 대규모 제재를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면서 나는 오늘 이 추가 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2일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전격적으로 철수한 북한이 사흘 만에 일부 인력을 복귀시켰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오전 8시경 북측 인력 가운데 일부가 복귀해 연락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 인력은 연락사무소 복귀와 관련해 평소대로 교대 근무차 내려왔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날 오전에 남북연락대표 간 협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평소처럼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북측 연락사무소 인력 전원은 상부의 지시라며 간단한 서류 정도만 챙기고 장비 등은 그대로 둔 채 연락사무소에서 전격 철수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측과 러시아의 공모 의혹을 수사했던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어제 하원 법사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검 수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선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을 내지 않았지만 무죄임을 밝히지도 않았다며 결론을 유보한 채 법무장관이 결론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바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과 자신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은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확립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가 공개된 뒤 기자들에게 공모도 사법 방해도 없었다며 완전하고 전면적인 무죄 입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과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돼 있지만 미국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 미국 대선 선거 당시 트럼프 후보 캠프와 러시아의 공모 증거가 없다는 뮬러 특검팀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데 열려있다고 계속 말해왔다면서 지금 공은 그들의 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하는 가운데 미국 함정 두 척이 어제 또다시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올 들어 미 군함이 이 수역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 군함이 타이완 해협에 전개될 때마다 양안 관계에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해군 이지스 구축함인 윌버함과 해안경비대 소속 버솔프 경비함이 이날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 100여 명과 물자를 실은 러시아 군용기 두 대가 베네수엘라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어제 베네수엘라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러시아 군이 장비 정비와 훈련,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현재 베네수엘라를 방문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은 러시아가 군사기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장비와 군대를 베네수엘라로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가자지구로부터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이 발사돼 7명이 다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관할인 가자지구에서 로켓포가 날아와 테라비브 민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방문 중인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바로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